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끝까지 깨닫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떡 일곱 개와 물고기 생선 두어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사건을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들이 마가복음 6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저희들이 묵상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이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는 떡이 다섯 개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 개이고 전에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았는데 지금은 4,000명이 먹고 일곱 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물어 가면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무리들이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이나 함께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서처럼 예수님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것이고 또 이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일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3일 동안 은혜 축제 한 것이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잠시 잠깐 말씀의 자리에 있은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집중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은혜를 누린 것이지요. 그때 은혜를 누리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자리, 이러한 시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이 아니라 어떤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참 오랫동안 이렇게 진득하게 말씀에 젖고 또 말씀에 흠뻑 빠지는 시간을 가지고 또 기도나 예배의 자리에 또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참 은혜에 깊이 잠기는 것,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애써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그 끝에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일 동안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저희도 옛날에 보면 이렇게 사경회 하면 뭐 가마솥 메고 지게 메고 뭐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부흥회 했던 경험들이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역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은혜에 깊이 잠기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저희들에게도 참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득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저희들의 심령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면서 심령과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지름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일이 지나서 먹을 것이 없어진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느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느라 함께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은혜를 누린 자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일종의 문제가 생기자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또 그들의 육신을 회복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언제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또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마가복음 6장에서도 먹을 것이 없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먹을 것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반복되지만 그 해답은 언제나 예수님이셨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 어쩌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 답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해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힘껏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여겨지고 또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예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자리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란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3절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도 없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너에게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작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죠. 믿을 마음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표적 핑계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들은 보고 있지만 믿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13절에서 그들을 떠나시죠. 작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 깨닫지 못해서 또 연약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주린 자들을 어찌 그냥 돌려보낼 수 있겠냐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미 제자들은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5천명을 어떻게 먹이셨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에 남은 그 사건을 이 제자들은 다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생각해내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다시 기적을 베푸셔요. 또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리시려는 것이죠. 14절부터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5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15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룩은 발효시키는 것이죠. 부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어떤 악영향을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16절을 보시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잘 못 알아듣고 떡 이야기합니다. 동문서답해요.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또 가르치십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5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열두리니이다. 또 일곱 개를 4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먼저 책망하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진짜 기억 안 나냐 그때 생각해봐라 내가 누구냐 아직도 모르겠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 너희들은 이제 안 되겠다 그만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책망하시지요. 꾸짖으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실물 교육 하세요. 실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22절부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을 고치려면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했겠지요. 예수님과 맹인을 따라갔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 안수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23절 끝에 안수하셨어요. 그래서 보이느냐 물으셨는데 24절에서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무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인데 나무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안수하십니다. 왜 두 번을 안수하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번 안수하셨을 때 육신의 눈이 보였고 또 한 번 안수하셨을 때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어쨌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한 번으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며 즉시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왜 두 번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행동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마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여러 번 안수하셔서 결국 보게 하시는 것처럼 닫혀있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또 같은 문제를 반복하면서 어려움들 경험하지만 여전히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찾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끈질김, 사랑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 끝에서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에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듣고 말하고 보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인간인들이 지식을 나누는 또 정보를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지각 및 의사전달 수단이죠. 이러한 육체적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고치신 사건은 단순히 병을 고치신 사건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끔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과 행하셨던 표적들을 통해 그들이 보고 듣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내일 저희들이 묵상하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질병과 장애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보고 듣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하고 안 되면 그만두는데 예수님은 될 때까지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십니다.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상황과 환경 핑계대는데 예수님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희생하셔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끝까지 주님 섬기고 따르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이 수고롭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때론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말씀하실 때 어쩌면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셔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저희들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 그 능력, 그 끈질김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 예수님 섬기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